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4장.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이틀 전이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명절은 피하자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셨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저런 값비싼 향유라면 1년치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들은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리옷 사람 유다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높은 제사장들은 그의 제안을 듣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쓸 손님방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 집 주인은 너희에게 2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 저녁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모두 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잔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저녁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움과 걱정에 쌓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고통의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한 번 더 따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잠이어 쉬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다. 시간이 다 되었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저기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가 가까이 왔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그래서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 가까이에 서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들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몸에 혼이불만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도 같이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걸치고 있던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다른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그곳에 있는 화롯불 곁에서 불을 쬐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이런 거짓 증거를 댔다. 우리는 예수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도 이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지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를 넘겨받은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렸다.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문께로 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아직도 대문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 가운데 하나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뒤에 달기 두 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정신없이 울었다.
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닭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햇사람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old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최근에 또다시 대두되는 말세의 문제는 세기 말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21세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가 되었든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즉 주님의 재림은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기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사람의 시간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간의 범주에서 발버둥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노모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경각심은 물론 정신을 차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주부들이 방탕을 실제적으로 예방하는 이유들이 됩니다. 기다림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남봉쟁이 어거스틴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슴 뿌듯한 안정감이 있게 합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더욱 감사합시다. 만약에 지난해에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어떤 경우 우리는 주님의 인내가 없으셨다면이라고 회상해 볼 때 참으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아직도 버려진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내야만 합니다. 위대한 사명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의 삶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만큼이나 우리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효 문화는 애초부터 인내의 문화였습니다. 젓갈, 장, 김치, 밥, 숭늉 등등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은 오히려 주님께서 관용하시는 기간임을 알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로 역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준비치 못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형벌과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때에 오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자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많은 주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준비치 못함은 결국 변명이 될 뿐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침묵에 붙이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비유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두가 준비된 주님의 신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놓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너무 신비주의에 치중하여 현실을 포기하는 모습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면들을 책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살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행한 것과 실체의 모든 것이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수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당부로 들립니다.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무엇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날과 말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에 거하는 사람이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불경을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의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없으셨다면 나는 과연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이뤄진 영혼들을 은혜로 불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준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수치와 탄식의 날이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므로 삶의 시간들을 좀 더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의 때를 예언해 두지 않으신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녹아지고 풀어질 보이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위에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려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와 그의 온 집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르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도 건지셨습니다. 롯은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노아를 가르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NIV에서는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전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노아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성애로 불법 천재가 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전했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를 전하는 그를 박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박해와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을 절망과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속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노아처럼 그의 의를 전파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천국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